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 보죠. 구약 시편 39편 4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7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같이 읽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위하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 예배하며 당신이 주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해질지라도 주의 말씀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각자의 삶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 전해진 은혜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낯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다들 올해는 유난히 시간이 더 빠르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제게도 올해는 시간이 유독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 말이죠. 그리고 더 생각해 보니까 몇 해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맘때 이 말 하고 있지 않을까 또 그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시간 참 천천히 흘렀던 적 있었습니다. 제 청소년기 돌아보면 너무나도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시간의 신속함이라는 것은 아마 저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청소년 친구들도 언젠가는 저처럼 시간 참 빠르다 느끼게 될 때가 분명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아주 찰나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늘 안타까워하고 또 아쉬워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간의 신속함에 대해서는 세상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시간을 아껴 살아가죠.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대신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살아가려고 애 많이 씁니다. 시간 정말 아끼고 부지런하게 사는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이 또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럼 믿음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인생에게도 시간은 동일하게 신속히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 분명히 아껴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뒤에 부분이 조금 잘렸는데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연이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시간을 아끼라 그리 권면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만큼 부지런히 시간 아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간보다 늦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최선과 열심을 다 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기는 내 일과 내 삶에 시간을 아껴 부지런한 만큼 주를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신속함을 깨닫고 시간을 아끼려는 결심 그리고 부지런한 삶의 자세로까지 있게 하는 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신속함을 알고 부지런히 사는 게 시간에 대한 믿는 자의 이해의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이해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는 상반된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을 알고 믿는 자들이며 그것들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대하는 이해와 그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물론 바울도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세상의 시간을 아껴 쓰고 부지런히 살아가라는 그러한 요청과 뭐 다를 것 없지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할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시간을 아끼라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시간 아끼는 것에 지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아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지혜 없는 자는 아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게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시간을 아껴 쓸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까?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가 요즘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들 말하는 뭐 타임 매니지먼트 같은 그러한 지식적인 것을 말할까? 바울이 말한 지혜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영적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께서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열거되어져 있는 것들의 면면을 잘 보십시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없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것들입니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시간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아껴 쓸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찰나로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영원한 것들을 인식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혜 없는 시간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아껴 쓰기는 하되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여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에 대한 영적 이해를 갖고 살라 그리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이 경우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인데요. 여러분, 시편 90편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90편 12절, 이 시편 90편에는 아주 큰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중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성경의 영적 거인을 말할 때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모세. 여러분 그가 일생의 모든 시간을 다 겪고 난 후에 시편 90편 12절에서 지금 무엇이라 간구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기를 그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영적 지혜의 소유자는요, 재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부지런히 잘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그것이 진정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영적 지혜를 소유한 믿음의 인생이 시간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갖고 또 어떻게 아끼고 귀히 여길 수 있는지 본문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채 절반도 남지 않은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영적으로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3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이 속에서도 시간의 신속함과 유한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의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의 표지어를 보면 이 저자가 다윗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 따라 여도든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지어의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곧 보게 되어질 이 시편 39편 초반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좀 보면은요,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절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은 왜 이렇게 절절한 고백들을 내놓았을까? 근데 사실 이 시편 39편 표제어는 다윗이 언제 또 어떻게 이러한 시를 지어 놓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시편 39편의 배경에 대하여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리 배경이 좀 추측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다윗의 노년기에 그가 곧 죽음을 앞둔 시점, 질병으로 몸이 쇠할 때 그가 주의 치유와 구원을 바라며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주의 징계를 받던 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며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외적으로는 다윗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압박하고 또 내적으로는 육신의 질병 또한 그를 엄습하는 극심한 고통의 시기, 시편 39편의 배경은 아마 그러할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추측 모두 설득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의 추측입니다.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서 그의 마음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이러한 시를 지었을 것이란 추측이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나온 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참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케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우선 지금 모든 일에 모든 행동에 내가 극히 주의하며 내가 어떠한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현재 다윗의 대적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공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1절 중반에 보시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마주한 다윗, 그들 앞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인내하리라, 그리고 이때를 내가 넘어가리라, 그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본문의 배경이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징계 가운데에 있다라고 보면 다윗은 또 다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참회의 시간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말도 어떠한 행동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결단이 다윗을 참 더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으려고 내 스스로 침묵하고자 하는 그 다짐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경계하고 경계하고 나니까 주님을 향한 선한 말도 선뜻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그 스스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벌겋게 타들어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적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가 갑자기 4절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라고 말이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큰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갑자기 주님 앞에 자기의 남은 생의 시간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대적들 앞에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다윗. 그런데 그가 갑자기 왜 이런 강구를 하고 있을까? 혹 다윗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다윗의 이 고백이 그러한 추측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쪽으로나 외쪽으로나 너무 큰 고통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물었던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인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시간의 전부의 주인은 하나님. 그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중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 삶의 주관자, 내 시간의 주인 누구인지를 다윗은 제대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또 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러한 요청을 하며 또 다른 말을 간구하는데요. 다음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가 이 4절 가운데 하고 있는 간구가 그리 어울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육적으로는 힘이 들고 외적으로는 온갖 대적들이 다 있을 때 여러분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눈앞에 있는 대적들 주님께서 물리쳐주시고 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편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간구치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주님 더 알게 하여 달라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다윗은 내 열심, 내 노력만으로 삶의 시간이 온전히 채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다윗과는 다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이가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해 시간을 거슬러 살아가 봅니다. 물질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각자가 옳다고 믿는 것을 외치며 분주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마저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분주히 여기저기 다니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많은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세상은 시간에 대해 이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리 살아봤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허사였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일한 노력들은 빛이 나기는커녕 그림자 사라지는 것 마냥 한순간에 없어졌고요. 내가 강하게 주장했던 모든 말들도 이제 보니 헛되고 부정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물질과 부여. 여러분, 시간에 대한 내 노력의 가장 확실하고 가시적인 보상,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물질, 돈, 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의 축적이 한정적 시간에 대한 내 노력을 가장 빛나게 보일 수 있게 할 것이라 그렇게 믿고 부의 축적에, 물질의 축적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마저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물질 모아보지만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부지런한 삶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성경도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냥 부지런하기만 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기만 한 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의 영적인 이해는 시간에 대한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반드시 해석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영적 반전의 계기로 삼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삶의 시간이 아직 크게 뒤틀리고야 나서야 결국 하나님 인정하고 돌아섰던 적이 참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또한 그러한 과정 중 나온 고백이라 보여지는데요. 내 시간,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진 고통과 징계의 시간, 비록 그 고통의 시간을 건너가지만 그래도 내 시간에 대한 온전한 영적인 이해가 있었던 다윗은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주 앞에 돌아서는 그 과정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맞음을, 옳음을 아는 영적인 지혜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흘러가는 시간 속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닥쳐오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보려고 온갖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보지 않을까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노력과 결정은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반전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다윗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홀로 그럴듯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삶은 곧 넘어집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미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그 미미한 존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주께 자기 시간 내맡기지 않으면 그 인생에 남은 건 허무한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은 어디 계십니까? 다윗은 예전에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이에 대해 진즉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맡기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나섰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께 내맡긴 자의 시간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삶의 모든 시간을 주께 내맡기고 겸손해진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네, 7절 읽죠.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내 시간만 맡긴 것이 아니라 내 바람과 소망과 염려도 주께 내어 맡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과 걱정 주님께 정말로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과 내 시간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이후에 이 7절의 고백 이후 8절부터 다윗은 하나하나 자기의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렇게 주님께 내놓습니다. 내 인생,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그 후에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된 것에 최선 다해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간다. 분주하게 지나간다. 고통스럽게 지나간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만들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찰나의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고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24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더욱더 많은 영원한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주어진 시간에 늘 최선 다해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삶의 여러 자락들을 넘어갈 때마다 결국 내 노력, 내 열심 내기 전에 내 삶의 주인 되신 분 인정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회복들이 우리의 삶의 지경들에 이루어서 찰나에서 영혼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